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그 앞부분에서 그 유대교 내에 있는 몇 가지 그 종파들, 분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 또 5절에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뭐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유대교 내에는 지금 몇몇 그 분파들이 지금 같이 섞여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또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당원, 헤롯당원 또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소위 평신도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귀족들, 지주, 지식계층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대단히 근본주의적이고, 물론 율법적이지만, 근본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들이었던 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또 성경 중에서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또 헬레니즘을 숭상하고, 뭐, 성경도 또 성경의 그 영감 같은 거, 예언서들의 그 영감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복음을 그냥 윤리 강론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합리주의자들, 회의론자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리버럴들,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은 서로가 완전히 이게 반대기 때문에. 서로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를 옆에다 놓으시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성전의 대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어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지금 남자의 수만 5천이면은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수만이 되겠죠. 수만이 지금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행한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 보다 더큰 기적이 바로 이렇게 그 이후에 한 설교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더큰 기적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취조하는 것이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8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취조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의외로 너무나 말을 지금 담대하게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베드로, 요한 다 어부입니다. 뱃사람들입니다. 뱃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 그러면 욕도 잘하고 무식하기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렇게 통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놀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으니 다만 이 사건이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지금 공회가 나오죠.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지금 구성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교의 그 분파 중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 대장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전 안에 그 일종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종교 경찰이에요. 그 종교 경찰, 그러니까 그 경찰의 우두머리, 총수가 지금 성전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체포하는 과정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대장에게 사도들을 고발함으로써 성전의 대장이 이제 이들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리새적 믿음입니까? 사두개적 믿음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사두개적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 회의론자들,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도 믿지 않고 참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제사장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그 구성 인원이 71명이 이제 정족수고요. 71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의장인 대제사장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 의결 정족수는 23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공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일종의 지금 사법기관이잖아요. 이것이 공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렇죠? 심판의 위험.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아, 이때 공회가 나왔네요, 지금. 그렇죠? 공회.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실제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죄인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 화내는 거. 이게 죄라고 생각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형제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고가 바보야 뭐 그런 뜻이에요. 가벼운 그런 어떤 우리로 치면 가벼운 그런 욕이에요. 라가 바보야. 누구에게 바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이 공회에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이게 이제 영어로는 you foolish 그러면은 이게 이 바보 같은 놈뭐 그런 뜻인데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지옥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원한 불못 그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게헨나라고 이제 이 불리는 이게 이제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게헨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또 범법자들 중에서 이제 그 무덤에 묻히지 않고 소각시키는 그런 태우는 화형 그 뭐라 그러죠? 화장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 더미와 이또 시체들이 타는 곳, 그게 지금 게헨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그 이제 불못, Lake of Fire, 영원한 그 불못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지금 심판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심판의 위험.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지금 존재했던 사법기관은 두 개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하급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건들, 작은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재판기관으로서 하급 재판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더큰 문제들, 심각한 범죄들을 다루는 그러한 상급 재판 사법기관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공회, 이 공회는 거의 부정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공회,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고발한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보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해서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복음을 핍박하는 모든 그 핍박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적 신념,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유물론적인 사상과 합리주의 사상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러한 시각, 이것이 시대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핍박하는 본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두개적 신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 선포가 점점 힘을 얻게 돼서 백성들이 그것을 많이 믿게 되면 사두개파는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들로서는 이것은 죽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상 대대로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산헤드린의 원래 규정은 해가 뜨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산헤드린의 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런 규정이 있었듯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되려면 밤중에는 소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떠야만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심판해서 처형할 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밤중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심문해가지고 정죄하고 죽인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혐의 사실을 이 공의회에서 재판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형 심리가 끝난 다음 날에야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심리가 먼저 끝나고 그날 당일날 심리가 끝나고 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날 당일날 사형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겠죠. 일종의 그 오심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의 그 재판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나 큰 절기 중에는 원래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적인 그러한 이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이들이 물었던 것이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항상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해서 복음을 핍박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런 걸 따집니다. 어느 교파에 속해 있냐, 장자교단인 장로교, 이 장로교 통합 합동 장자교단에 속해 있냐 안에 있냐, 그렇죠? 신학교 졸업장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꼭 들고 나오는 것이 권위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신명기 13장에서 규정한 모세 율법이 규정한 그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한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백성들을 꾀면 그를 죽여라 하는 그 신명기 13장의 그 내용을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합법적인 어떤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10절에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두 가지를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위의 문제와 이름의 문제를 물었을 때 사도들이 먼저 대답하기를 10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이름으로 전했다.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무슨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너희가 결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굳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구절, 이것이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는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도록 우리가 미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명기 13장의 그 규정대로 우린 돌맞아 죽는 게 마땅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내용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하찮게 여겨졌던 그분이 세력 있는 자들에게 하찮게 여겨졌던 그분이 바로 정말 중요한 분이었다는 그 성경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이들의 그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들이 볼 때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맞죠? 그 표현 자체가 맞죠?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것을 이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여기 보시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 아까 우리 3장에서 지난번에 그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장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다 말고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하룻밤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날이 저물어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두었다가 지금 공의회가 소집이 된 거잖아요. 해가 뜨자마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 14절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둘 중에 하나겠죠. 밤새도록 지금 자기를 고쳐줬던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 옆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그 옆에서 아마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에 갔다가 정말 새벽같이 달려왔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 사람과 사실 우리가 같아야죠. 그렇죠? 정말로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했다가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어떤 혐의거리, 고소거리는 찾지 못하니까 위협만 했어요. 엄히 위협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 이제 가해지는 이제 핍박의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기적이 행해지고 부활이 선포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증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었다. 합리주의자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